잠깐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의 뜻을 조금 설명하며 해석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이 사모함으로 원근 각처에서 또 힘써 모여 말씀 앞에 이제 있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유익이 되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든 사모하여 여기에 앉은 자들의 심령과 귀와 마음을 주장하소서. 헛되이 앉아있지 않고 헛되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다 듣는 대로 깨닫고 유익이 되며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며 또 그 말씀을 믿고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말씀, 믿음 없는 세상 제목을 그렇게 잡아봅니다. 1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에게 전도자로 보내시고 교훈하신 것 다 마치고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 자신이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신 주님 자신이 나아가 가르치기도 하시고 전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은 후에 주님께서 공적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한 6개월가량일지 그 전에 사역을 요한복음 2장 3장인가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요한은 옥에 있는데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가르치죠. 그들이 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유대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이제 파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하여서 왔지만은 와서도 완전하지를 못하고 또 로마 제국 하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헬라 제국, 수리아 제국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안디오크스 4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글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수요일날 밤에 좀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참된 평안의 그런 시대가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복잡한 세상 수고롭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많고 질병도 많고 문제도 많고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핵을 아주 명문화해서 법으로 써놔서 핵을 쓰겠다. 언제든지 내가 핵을 선제타격으로 쓰겠다. 그렇게 말하는 나라는 아마 세상에 거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고 핵은 내가 방어수단으로 쓴다 그런 말은 해도 내가 먼저 선제타격으로 핵을 쓰겠다 그런 말을 한 날은 아마 없어 보이는데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우리의 핵전쟁, 저의 우크라이나도 계속 러시아가 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핵을 쓸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 그런 핵을 쓰면 그때는 아마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갑자기 온 세계는 핵전쟁, 무서운 전쟁에 핵을 쓰고 우크라이나가 쑥대밭이 되게 버려두지는 않을 듯합니다. 모르지만은 미국과 나토가 가만히 그때는 지금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간접으로 지원만 하지만은 그때는 아마 직접 참전하게 될 그런 다시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무서운 핵전쟁의 시대가 갑자기 도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죠.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모든 상황은 코로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핵전쟁의 공포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시대에도 메시아의 대망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수밖에 없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 정돈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은 거기에 악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을 사모하죠. 그 시대도 그랬을 터인데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마태복음 3장이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례요한은 인식하고 증거했었는데 그러나 옥중에 갇혀있는 지금 그에게 어떤 의심이 생긴 듯 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보내어 과연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가서 좀 물어보라.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한센시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소경이 보는 것도 요즘도 어려운 일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더 진짜 어려운 일이고 나병이 깨끗함 받는 것도 아마 쉬운 일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듣는 것도 답답한데 귀가 시원하게 잘 듣는다는 것도 정말 참 복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더더욱이 역사상 진짜 드문 예수님께서 몇 번 또 엘리야나 엘리사가 한 번씩이나 그저 한 정도에 불과할 것인데 나 이런 일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61장이든가요 거기에 메시아 사역을 말하면서 예언되어 있는 바를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가서 읽으라 너희 선생에게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이게 그럴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갖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병고침의 기적들은 그가 메시아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대로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선생에게 전하라. 네 권의 복음서들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고 마가복음은 한번 우리가 또 다 많이 했지만 강해한 적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좀 놔두고 또 강해를 제가 은퇴 전이라도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서들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증언이 좋은데 네 명이 책을 써서 많은 증거를 또 그 책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도 그렇게 내가 그때 봤다. 나도 그게 그 현장에 있었다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을 것이니까 증인으로 따지면 많은 증인들이,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그렇죠? 오병이어 같은 떡기적은 남자들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만 명, 2만 명 될지도 모르는 그 무리들이니까 증인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죠. 나도 있었다고. 또 그 떡을 제공했던 그 어린아이는 그 내가 드린 떡이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은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복음서들의 증거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단순히 유대인의 젊은이가 아니고 유대인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 하나님께서 역사상 또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그 역사상 일어났고 성경책에 딱 기록해서 네 권의 책이나 주신 그 증거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거 몰라 그런 건 난 몰라 그런 얘기 자꾸 하지만 그 옛날 얘기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과연 그러한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고 정말 그렇다면 이거 적은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구나 깨닫고 그 책을 읽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심하지만은 의심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여기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아 이제는 제가 깨닫겠나이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것을 주께서 증거하여 주셨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죠. 7절 봅시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을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노방전도 하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으니까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문자 그대로 물론 갈대풀도 있었을 터이지만은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자를 보려고 갔느냐 그런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는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부르시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는 이 말라기 3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한 인물을 한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대단한 인물이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의미심장하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금방 세례 요한을 아주 높이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저보다 크다. 왜? 지금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천국 백성 되기에 조금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서 참으로 큰 자였다.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자요. 선지자들 중에 메시아를 직접 본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언을 했지.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 호세아나.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 메시아를 보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푼 자니까 큰 인물이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개까지 했으니까 대단하죠. 또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길을 닦아주고 준비시켜 주었으니까 선지자들 중에 과연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직 구약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본문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라는 천국은 신약교회를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여러분 다 믿으셨습니까? 믿으면 신약교회 안에 교인이지만은 아직 안 믿었으면은 구도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뭔지 아마 문을 두드리고 예, 예수가 누군지 내가 좀 알기를 원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그것도 참 좋습니다. 찾아와야 주님을 알게 될 테니까. 그러나 아직 교회는 아닙니다. 교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세례교회는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세례받아도 마음에 참 고백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고 세례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터이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 말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자가 교인이고 신약교인입니다. 신약교회는 바로 그런 자들의 모임이니까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믿고 중생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신약교회 교인들은 그러므로 세례 요한보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나은 지식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실 것이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믿음의 지금 예, 믿음을 두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2절 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노를 당하고 있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전동본문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회개하고 믿는 모든 이들이 담대히 천국으로 들어감으로 이것을 침노라고 침노하듯이 천국으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끝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구약 시대의 끝이 세례 요한이고 구약의 마지막 책 아까 말한 말라기의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오겠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메시아의 길을 여는 준비하는 자로 또 엘리야라고 일컬어지는 자, 엘리야가 직접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와 같이 예, 주님 앞에 오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후부터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신약 시대고 신약 교회 시대고 그것이 오늘 2000년 동안 계속되어서 우리까지도 2000년의 끝자락인 우리들 시대에도 우리도 신약교회에 포함이 돼서 주님이 붙여주셔서, 붙여주신다 그러죠? 우리도 붙여주셔서 우리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의 사람들, 아시아의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사람들, 더 가면 태평양에 빠질 것 같은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도 다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16절을 보십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혹은 전통 본문에는 지혜는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고 주 예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래도 부정 저래도 부정 이러면 이렇다고 부정 저러면 저렇다고 부정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태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심히 자기중심적 판단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악을 행하거나 즐기는 자도 아니십니다. 지혜의 주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의로우시다는 인정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옳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고 증거하죠. 우리는 인정하고 옳다함을 얻느니라. 20절 봅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러면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은사주의자들은 기적을 행하면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기적을 말하면 구약의 모세시대처럼 기적이 많이 일어난 시대가 어디 있는데 그들이 잘 믿었어. 광야 생활을 잊어버립니까? 사사시대를 잊어버립니까?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 그들이 잘 믿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그 무리들이 아니었습니까?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음부는 여기에 지옥이라고 보입니다.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는 그의 권능의 일들을 가장 많이 베푸셨던 갈릴리 지방의 그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의 마을들의 사람들이 회개치 않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외형적 기적이 내면적 회개를 항상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기적주의, 은사주의 말했지만은 뭐가 막 일어나면 될 것 같이 금방은 호기심에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따라 다니는 그 무리들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 다니실 때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믿는 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앞장서서 죽여라 죽여라고 외치는 그 폭도들과 같은 군중이 되었던 것처럼 외형적 기적하고 내면적 회개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음은 얼마나 어둡고 둔하고 완고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고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개혁신학이 개혁교회가 발견한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이라는 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든 위대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이나 초자연적 은사를 전하거나 추구하는 은사주의적 종교가 아니고 불경건과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떠나는 회개 운동이며 거룩한 인격과 삶의 운동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행위, 즉 옳고 그른 행위와 선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 공의로운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받을 형벌은 차등할 것입니다. 큰 죄인은 큰 벌을, 작은 죄인은 작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또 기적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완고한 마음은 심판날에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많은 2000년 기독교 확장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회개 운동의 역사, 복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고 참된 회개와 믿음, 바른 인격과 삶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식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즉 세상 지식이 적고 비교적 순진한 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영광만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27절 보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정확히 번역하면 아들이 아들과 또 아들이 그를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그는 물론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그를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과 권세와 영광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또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셨고 또 자기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내가 이 지식, 이 신앙 고백하게 된 것은 혈육 때문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본문의 아들과 또 아들이 그를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라는 놀라운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입니다. 예수께서만 하나님을 아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면, 깨우쳐 주시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서 와, 창조자 하나님, 예, 섭리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사람이 바로 살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엉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아,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나의 삶이 계획이 바로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죄되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28절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한다는 코피온 테스라는 코피아오라는 헬라어는 코피아오라는 헬라어는 예, 수고하여 지치고 수고하여 지치고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수고하여 지치고.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레이버 수고한다 그렇게, 그것도 뭐 지친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weary라고 했죠. weary라면 지친다는 말인데, 지친다. 수고를 하고 많이 수고를 하면 지치죠. 집안일을 많이 해도 지치고, 여인들은 또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은 지치죠. 다 지쳐야 제대로 돈을 벌지. 지치지 않고 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는 모르지만 조금 벌겠죠. 조금 벌고 또 조금 미안하겠죠. 그렇게 돈을 벌면. 그러나 수고하고 많이 지치면서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뭐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억대를 버는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남이 칼 퇴근할 때 퇴근하지 않고 뒷마무리를 잘하고, 남이 출근하기 전에 와서 계획 다 세우고, 집에 가서도 또 어떻게 할까 계획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렇지 않고 빈둥빈둥 골프나 치고 놀면서 억대 받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퇴출시켜버려야, 예, 공무원이든 일반 직장이든 퇴출시켜야 나라가 발전하죠. 그런 사람들이 놀면서 억대를 받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놀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또 모든 힘들게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일한 만큼 받아야 돼요. 놀면서 받는 그런 정신이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수고하고 지친, 수고하여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지와 불신앙과 죄악에 빠져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마을들과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고하여 지치고 무거운 짐진 인류를 가르친다고 하겠지. 그렇죠. 참은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한지. 사는 것 자체가 수고다. 결혼하는 것은 공주되는 게 아니고 식모되는 거다. 그런 여자들 말하잖아요. 결혼은 현실인데, 결혼한 내가 왜 결혼한, 정신없지 정신없지. 결혼하면 공주되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결혼하고 다음날부터 보니까 결국 식모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그 다음날도 똑같이 밥하고 빨래. 이거는 대학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대학이나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가, 내가 정신이 없지, 내가 미쳤지, 정신없이 결혼해서 혼자 사는 게 훨씬 좋은데,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이 되듯이 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처자를 위한 책임 때문에 가서 나쁜 날 힘든 구박을 받으면서도 사표 던지지 못하고 꾹 참고 일하면서 일해야 되는, 이것이 현실일 것인데,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그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여서 다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신적인 연약이 옵니다. 나이 든 사람치고 정신적인 연약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연약은 우울증이라고 흔히 말하는, 우울증은 디프레션이라는 영어로는, 그건 침체입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중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침체가 오는 것이, 그걸 우울증이라고 서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야단 많이 맞으면 어릴 때부터 주눅이 든다고 그랬죠. 그것도 일종의 심리적인 연약이 오는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오랜 인생을 살면서 다 그런 삶에 쌓인 누적된 것 때문에, 여인은 여인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여기에 무고하고 수고하고라는 이 말은, 수고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류 전체가 다 해당되는 표현이다. 주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육으로 수고하여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들에게 주께서는 편히 쉬게 하겠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초청을 하신 것이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초청이죠. 누가 이런 초청을 감히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외에 이런 초청을 과연 할 수 있는가요? 이 초청 자체가 예수님의 신적 인격을 보이는 것이고 이 초청을 정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로 오세요. 혹시 모르죠. 선생님들은 병원 선생님 같으면은 내가 처방을 좀 해드리죠. 근데 그 처방이 완전한 처방일지, 예, 조금 그저 도와주는 그런 처방은 될지 몰라도 완전한 처방도 되지 못할 듯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평안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신적인 구주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참 평안을 주시리라. 주시겠죠. 안 주시면 주님 거짓말장인데. 주님께 와서 주여 제가 왔사오니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안에 주신 그 평안,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으로 나의 심령의 안정과 평안을 주옵소서. 나의 육체도 많이 피곤하오니 주 안에서 내가 휴식할 수 있게 단잠도 주시옵소서. 심령의 안정과 평안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평안은 물론 천국에서 예비되어 있고 땅 위에서도 주님께서 상당히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9절을 마저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고 태어나실 때도 아주 뭐 고상한 집에서 좋은 따뜻한 침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예, 막 춥고 냄새나고, 예, 거기에 거친 거기에서, 예, 거기서 제일 깨끗한 것이 말밥통이니까 말구유 밥통에다가, 예, 어린애기를 거기에 뉘어놓은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주님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모습의 단면이었고 낮아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 믿는 자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며 그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명하신 멍에를 메고, 멍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제자의 길. 배우는 걸 우리가 제자라고 그러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는, 주님은 선생님이시고 우리에게 나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우리들의 멍에는,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성도라는 직분이 하나의 멍에고 예수님 믿는 것도 멍에죠.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님 믿으려고 하니까 직분을 줘서 직분도 멍에가 되죠. 예. 당신은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의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떤 분은 장로의 멍에가 무거워서 장로를 하라고 그래도 극구 사용하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가 되면 시간도 내고 모든 것을 다 내가 내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보다 앞장서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극구 사용하는 자도 있은 것을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처음에 봤어요. 이마무교 집사님 같은 분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성도의 직분, 봉사자의 직분, 그것은 짐처럼 보일 수 있는 직분이지만 멍에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의 멍에를 메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거니까 주님 말씀대로 나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오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직분, 또 성도의 그런 직분을 내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너는 참 제자로구나. 나의 제자가 맞다. 믿음 안에 들어와 보면 그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움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깥에서 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예배당만 가고, 아이고, 저렇게 멀리서도 예배당 오고,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아이고, 새벽에 저렇게 피곤한데 새벽 기도 꼭 나간다고, 아이고, 참 불쌍한지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막상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고, 예,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지식과 믿음을 얻었고 구주께서 주신 구원과 평안을 얻었으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며 배워야 하겠습니다. 본장의 경우를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중에서 조금 의심이 든 것 같죠. 오실 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런 증거들을 가서 말해 주어라.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실족지 않고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할렐루야, 감사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말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옳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래서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문제고, 말쟁이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매일날 불평, 부정, 원망하는 말들, 그런 것만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해심을 주시고 사모하며 또 주의 일에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할렐루야, 감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의심치 말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를 아멘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아직 내가 깨우뚱깨우뚱 의심하는 세례 요한쯤인지, 아니면 아예 유대인들처럼 예수 저의 이상한 사람이다, 예수는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자인지,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였는지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고, 내가 천국 백성인지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기적주의나 종교의식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 아니고, 또 많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한 벳세다, 또 가버나움, 많은 그런 고라신 기적을 행했지만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오늘날 기적주의, 은사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는 진정한 회개운동이고 거룩한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바른 길, 거룩한 길을 붙들고 가게 되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참으로 믿고 따라왔구나, 잘하였노라. 착하고 충성된 성도요, 충성된 종들이요, 그렇게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주께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은 자들에게 참 안식, 참 평안을 주신다. 그 귀한 교훈이죠. 아, 참 우리말에 안녕하십니까, 참 좋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샬롬, 평안. 예, 평안. 진짜 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하지, 나이든 연세든 우리 성도님들 많으신데, 예, 70밖에 안 돼가지고, 뭐, 나이가 들고 그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평안이라는 게 참 좋은 거로구나. 예, 평안이. 안녕하십니까? 예, 밤 잠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몸은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십니까? 마음에는 늘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샬롬, 평안, 안녕하십니까? 안녕이 참 좋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참된 안녕, 참된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수고하며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은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시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 평안을 주께서 주실 수 있고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니 참으로 귀하구나. 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 나와서 다른 것은 잘 아직 몰라도 다 알기를 원하지만 제일 중요한 평안 하나만 건져도 평안 하나만 붙들어도 주여 감사하나이다. 제게 평안을 주셨나이다. 제 마음에 안정을 주셨나이다. 예수님 믿고 평안을 얻게 되었나이다. 제 예수님 안에서 휴식, 쉼을 얻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또 하나 귀한 교훈,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주님 배웁니까?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예, 무엇입니까? 직분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목에 힘을 주는 것입니까? 직분을 가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한마디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속에 성화의 과정이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성화는 곧 온유와 겸손의 실천의 과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 주님을 내가 확신하고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성경에 네 권의 성경에 충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주님 내가 의심하는 불신앙에 떨어져 사는 그런 세월을 끝내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여서 이 세상에 없는 것,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주여 주셔서 소유하는 참된 안정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성화의 과정, 신앙생활의 여정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